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주일 학교 설교를 포함해서 한 20번 넘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또 하게 되느냐? 왜 제가 20번을 넘게 했느냐? 하게 됐냐면 이 본문은 이게 양파와 같은 본문입니다. 까면 깔수록 또 새로운 게 또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에 포커싱을 하냐에 따라서 이 본문은 1년 내내 설교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절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여자여 너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의 설교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본문에 합니다. 또 대부분 이제 이게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보니까 그 첫 번째 표적으로서의 상징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0번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설교를 재탕한 건 아니고요.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새롭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오늘 뭘 발견했냐면 리더십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이 제 현재의 상황과도 너무 맞아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번 이 본문을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쯤 되면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시고 아버지, 어머니시고 누군가의 형제며 누군가의 자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세 자녀를 둔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 여수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중에 최소한 한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리더로 서 있어야 될 그런 직분입니다. 아버지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리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사명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그 가는 걸음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걸음을 따라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모두가 리더입니다. 때가 조금 다르고 방법이 조금 다르고 섬기는 형태가 좀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이 리더라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한글 말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리더 이꼬르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리더만이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야. 이 드림교회는 내 교회야. 이 셀은 내 셀이야. 내가 속한 이 기관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남전도에는 이때 이는 이가 아니고요. 이 남전도에는 이 여전도에는 내 여전도에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을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저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요. 하지만 리더는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야 하고 찾아낸 일들을 가지고 나를 따라온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동기부여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헨리 블랙허비. 제가 2005년도에 청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러한 제목,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위대한 조직을 세우는데 주력한다. 또 옆에 보면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영적 리더의 1차적 목표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여기 별 5개를 해놨습니다. 영적 리더의 1차적인 목표는 목표 달성이 아닙니다. 어떤 수치를 달성하는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이라고 하는 그 목표는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리더의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표는 내가 과연, 우리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목표이지요. 수치가 목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결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과정에 목적을 두는 사람, 그것을 스피리추얼 리더, 그것을 영적 리더라고 합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장사는 아니지만요. 이 책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더십을 읽었던 책 수십 권 중에 제일 좋은 책입니다. 이 책 말고 존 맥스웰의 360도 리더, 그것도 엄청 좋은 책이고, 근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옆에 함께 거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리더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과연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리더여야 하는가 한번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리더다. 여기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홀렛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내 때, 나의 타이밍이 지금 아직 아니다라고 그의 모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 것과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과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예수님은 사역 초기이십니다. 아직 그 예수님의 때는 그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죽을 때는 또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 들을 때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리더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일어서야 하며 내가 언제 앉아야 할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때와 내가 조용히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할 때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12월이 되면 여러분 이 12월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2018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며 앞으로 다가올 2019년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권면을 말해야 하며 어떠한 권면을 들을 줄 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 역시 그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리더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런 핀잔을 듣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뱃속의 자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예수만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증언하고 증거할 그 당사자가 직접 증거인이며 그 당사자가 증거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어찌 임신을 하리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성령으로 내 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예수가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강권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셔도 어머니가 부탁하니 그 때를 좀 당겨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재촉할 수 있건만 이 여인 마리아는 조용히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예수의 곁을 떠나 조용히 하인들에게 너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는 이 마리아, 바로 이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섬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리더는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리더죠.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청직이다. 나는 과연 교회의 직분자다. 나는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라는 그 분명한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리더예요. 그것을 모르고 리더의 자리에 앉거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저 태만히 여기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없어서가 아닙니다. 리더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리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리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리더십의 부재인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리더십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단들에게 과연 리더십이 있습니까?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과연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까?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또 단임 목사 자격으로 인해서 또 그 법원에서 또 2심에서 졌습니다. 대법원 상고 들어가서 본인이 정말 단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총신 신대원은 정확히 조절했고 강도사 인원은 정확히 치렀으며 교회 헌법에 의해서 목사 안수 받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에 정식 목사가 맞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교회에서는 이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다시 한번 평가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흔들림이죠. 최근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맨날 목소리 쉬어가지고 설교하시는 윤석전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교회도 대형교회입니다. 뉴스를 봤더니 윤석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사이에 그의 아들에게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 아들을 당회에서 세워버리고 공동의 결의로 그걸 통과시켰다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없는 사이에 이 모든 계획들이, 이 모든 핵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과연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는 확실한 증거인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도 그들 안에서는 정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첫 2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지속됐는데 로마 카톨릭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자정활동을 하고 사제 중에는, 추기경 중에는 하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수도사도 있었고 사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들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분리주의자들. 자기들은 구교고 이제 신교가 만들었다 해서 구교를 쪼개서 신교를 만든 분리주의자라고, 이 개신교 루터와 그 이후에 존 칼빈과 쯔빙글리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존 낙스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다 분리주의자로,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대 세력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였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초대교회에 로마에 의하여 죽었던 순교자의 핏값보다 종교개혁 이후에 죽어간 수많은 개신교의 신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요. 구교가 신교를 탄압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교사들을, 수많은 순교자들을 이 땅 가운데 두었다라는 사실을요. 로마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그들의 칼에 의하여 화형당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자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 일에 일평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자라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알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먼저 알고, 조국 교회의 현실을 먼저 알고, 이방 선교의 현실과 이방 선교의 어려움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헤쳐나가자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리더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알아야 리더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리더는 반드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을 곳은 어디구나. 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현장, 영어로 필드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전도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장은 어디입니까? 노방입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게 나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의 은사가 있다? 찬양대에 계셔야 합니다. 나는 너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웃는 모습도 예쁘다? 예,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에게 마음껏 웃음을, 우리말로 시쳇말로 웃음을 팔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나는 손맛 하나는 최고다? 예, 주방 봉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일해야 할, 내가 헌신해야 될, 내가 섬기해야 될 현장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가 딱 떨어진 기적이 필요한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곳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에 온 하객들은 이 포도주가, 뒤늦게 나온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이 포도주로 바뀐 건지를 모릅니다. 맛을 봐도 모릅니다. 이게 과연 물이었는지를. 그러나 누구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라고 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어도, 같은 현장에 있어도 하객들은 모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비밀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물을 채웠던 그 현장에 있던 종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비밀을 압니다. 왜? 자기들이 물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갖다 부었는데 그게 갖다 그 부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종들은 기뻤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 이 기적을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 이 하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기뻐 춤추며 이 떨어져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객석 가운데 나아가 이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의 비밀들을 우리 모두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은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현장형 리더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초기에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그가 보인 리더십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리더십은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탑 리더인 모세의 리더십은 자기가 어느 현장에 있어야 될지를 알았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산 꼭대기였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은 밑에서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이유인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아직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공격과 방어 전술 같은 전략 전술 자체가 전무합니다. 왜냐? 이제 갓 출애굽한 엊그제만 해도 노예였던 그들에게는 전략 전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리더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리더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모세의 액션은 산으로 올라가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완전히 그의 손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왜 그 전쟁의 현장이라고 보이는 그 여호수아가 있어야 될 그곳에 모세가 있지 않고 왜 모세는 도망자처럼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전쟁이 어떠한 양상과 어떠한 형태, 지금 유리한 형상인지 불리한 형상인지, 승리하고 있는 형상인지 지고 있는 형상인지가 보이는 곳은 단 하나! 산 위, 산 꼭대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산 꼭대기,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기도할 수 있으며 가장 그 현장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내 눈에서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 피 터지게 지금 피를 흘리면서 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눈물과 이 손의 뻐근함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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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전쟁의 양태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 산 꼭대기, 바로 모세는 거기에 올라갔던 겁니다. 자기가 이미 그 노쇠한 몸으로 여호수아처럼 전쟁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있어야 될 현장은 산 꼭대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였던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산 아래의 전쟁의 유불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현장,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그대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 바로 산 꼭대기 기도의 처소에 바로 모세는 올라갔던 것입니다. 현장을 지키는 것,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상황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영적 형장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커맨더로서 디렉터로서 무엇인가 말하는 위치는요,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리더의 현장이 절대 아닙니다. 리더는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리더는 현장을 뛰어야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아픔과 현장에서의 상황과 전쟁의 유불리와 여호수아가 지금 전략과 전술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리더들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현장은 관심 없고 그런 현장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현장에서의 기도의 헌신은 없으면서 그저 나는 영적 리더로서 무엇인가 나의 리더십을 발휘해 보겠다. 여러분 그것은 사자성어로 어불성설, 영어로는 딜레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장을 아시길 바랍니다.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현장이 지금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 대에서 얼마나 진짜 반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지금 이 드림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기도가 나와요. 단 한 번도 청년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단 한 번도 청소년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한다. 죄송하지만 무엇을 기도하죠? 그들의 아픔을 모르면서, 그들의 눈물을 모르면서, 그들의 그 입시 이 앞에서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정말 피참하고 형편없는 이거 실력밖에 없는지를 자기 자신이 드러나 있는 올 누드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 12월 5일날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는 주여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묻는 그 청소년의 그 말 한마디라도 들어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저 목회자가 준 기도 제목, 목회자가 던져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 이건 너무 부황부황한 기도입니다. 너무 부황부황한 기도예요. 현실감 없는 기도, 현장감이 제로인 기도.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혼 때문에, 나의 손주뻘 되는 우리의 손주들 때문에, 나의 아들뻘 되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젊은 부부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은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 청년들의 아픔의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젊었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과 너무나도 착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심전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심전심.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청년부 예배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부 청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청년이 아닌데 예 괜찮습니다. 마음만 청년이면 청년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얼마나 눌려 있고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곳이 현장입니다. 그거 모르고 백날 우리가 기도한다는들, 1년 365일 우리가 합심 기도한다는들, 여러분 그건 현장감 없습니다. 현장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보지만 누군가한테 들어서 그냥 귀동냥으로 기도 제목 들은 것 가지고는 여러분 정말 이신점심의 기도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교구면 적어도 신방을 가서 수술하는 그 현장에서 수술하시는 그 성도의 그 눈빛, 그 떨리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와야 그분을 위해서, 그 암 수술을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이심점심으로 기도 나오지, 누구한테 들어서 수술하신답니다, 예 기도할게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를 듣는 그 제목 가지고 열심은 정말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구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새벽 6시가 되면 출발하여, 그게 칠곡 경대병원이든 저기 도심에 있는 경대병원이든 어디든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의 떨리는 음성을 들으시고 떨리는 눈빛을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합심 기도팀과 나누고 성도들과 수요예배 때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현장에 있는 현장감 있는 기도예요. 그게 생명력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만이 진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알아야 리더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흐릿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이 포도로 변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는 내 눈앞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가 돼가지고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본다,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의 자격으로서의 미달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그가 리더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고, 내가 못 채워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자기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리더십의 본은 누구이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 13권에서 마지막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 끝에 가보면 항상 끝자락에 문안 인사할 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거나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함께하면서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위장과 너의 그 피로를 위하여 물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마시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알았습니다. 그가 위장이 좋지 않은 것을, 또 그와 관련된 질병과 질환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 전서에서 너는 포도주도 마시라고 그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디모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그가 세우고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한 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이 있고 우리 교회의 사정과 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줄어져가는 어떠한 그것, 뭔가 자꾸 작아져가는 그 어떠한 그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며 그 상황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볼 줄 알아야 그가 리더입니다. 결국 리더는 사람을 알고 그 리더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헌신하는 것, 그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사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그 병자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시고, 두 번째는 아시고. I see, 나는 보고. I know, 나는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아시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봐야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상황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어떠한 사정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결국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잠식되어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아픈 자,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 이러한 자들 가운데 그 관심이 쏠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긍휼과 자비가 그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나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가 만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현재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무궁한 긍휼과 자비로 그 영혼들을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세를 등에 지고 권세를 누리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탐하셨다면 예수님은 도리어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셨을 겁니다. 왜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도리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고 사두개인 같은 이런 번지르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그렇게 사셨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속화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도리어 자기에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인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은 멀리하시고 자기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몸 파는 창녀들을 도리어 예수님은 품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셨고 이 땅에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며 죄인으로 낙이 찍혀 살아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리더이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현장을 밤낮 없이 찾아다니며 그 새벽에도 기도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현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그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자 안달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과거, 또 지금 현재, 앞으로에도 이러한 리더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리더의 본으로 삼고 우리 또한 이 영적 리더십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